우리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공부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성경을 우리가 분별하는 어떻게 성경을 이제 잘 분별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다르다. 예,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성경을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적용이고, 두 번째는 교리적인 적용이고,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적용 또는 헌신을 위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고, 또 교리적으로 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는 모든 성경이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적용은 우리가 뭐 특별히 어렵지가 않죠. 이 역사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거나 또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 사실 그대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냥 역사적인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이런 사건들, 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뭐 부활하셨다, 뭐 예루살렘이 멸망된 사건, 뭐 이런 것들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경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것을 읽을 때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적용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그 역사적인 사건조차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그냥 어떤 그 신화들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냥 적용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적용이라는 거. 두 번째로 교리적인 적용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해야 할 때가 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 교리적인 적용은 참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적용은 그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죄송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그룹들에게, 그룹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우리가 살펴봤죠, 이 내용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또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오늘날에 있는 이 교회에게 갖다 대면은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이런 교리들이 굉장히 혼란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은 많은 이러한 잘못된 그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거하실 수 없으셨지만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십니다. 명백하게 다른 것이죠. 구약에서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사람들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셨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하셨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섞어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교리적인 변화인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지만 교회 시대에는 누구라도 제사장이 됩니다. 누구라도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뜰까지는 괜찮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허용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성막을 짓고 이런 건 하진 않지만 이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이것은 제사장만, 거룩한 제사장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 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교리적으로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각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된 교리적인 적용을 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리적인 적용들을 잘 구분해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또 받아들여야 할 것, 또 버려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음식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또 주일은 지켜야 되고, 또 뭐 어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고, 명절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그 교리적인 구분이 모호했을 때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적인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절이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아니면 교회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의 일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적용할 것이냐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큰 어떤 그 교리적인 그 흐름,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줄 알아야만 올바른 성경의 어떤 그 적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적용, 두 번째로는 교리적인 적용,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영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역사적으로 적용할 때가 있고 또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가 있지만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다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적용은 또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자의 삶과 이 행위에서 이 영적인 적용이 실제적인 적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교리적으로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목적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라고 처음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리는 교리가 전부는 아니죠.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의 전부는 아니지만 교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위치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책망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 또 바로잡음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리적인 말씀인 것이 맞지만 또한 모든 성경 내용들은 개인의 삶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영적인 적용을 위한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내용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는 분들 또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인간의 이 습성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말씀 있으면 좀 꺼려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죠.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네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게 이것을 내가 읽고 받아들이는 게 내게 힘든 부분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부분만을 취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모두에게 다 영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리적으로 시대를 나누셨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시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성경의 몇 구절을 우리가 통해서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신약 성도들에게 이제 적용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의 어떤 그 구절들은 교리적으로 따져볼 때 어떤 율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잖아요. 예. 이것은 신약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구절은 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거르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끄집어다가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말씀은 물론 이제 레위기에 언급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통치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루어질 일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신약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구약의 성경을 가져다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신약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이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신약에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그 시대의 어떤 그 대상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원리는 틀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한 뜻은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거. 하나님은 사람들과 멀리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인간들과 교제하시고 인간들 안에 거하시고 인간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 원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원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끄집어서 신약에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고린도후서의 내용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언급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헌금에 관한 것들을 말할 때 헌금의 원리들을 말할 때 지금 이 구절을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이것을 끄집어다가 지금 신약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지금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신약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약에나 신약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늘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예. 이 균등의 원리, 예, 이러한 균등의 원리를 바울은 지금 교회에게, 예, 교회의 구제에, 예, 구제죠, 구제. 이것은 이제 구제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 헌금과 또 구제에 관련해서 이것은, 예,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올바른 구제이고 또 그것으로 균등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원리는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0절과 41절에 보니까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피시디아 안티옥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인용한 구절인데 이것은 하박국의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원래의 문맥은 원래 이 하박국 1장 5의 내용은 뭐냐면 갈대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대언자들이 이제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을 침공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신약 백성들에게 신약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동일하게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멸망당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교리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적절하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봤죠. 그래서 교리와 책망, 바로잡음,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1절과 마태복음 2장 15절을 비교하면서 한 가지의 성경 구절이 역사적인 적용과 또 교리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지금 누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분명히 말씀 원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인용하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것이 지금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께 적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을 피하여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데려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구약 대언자 호세아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지금 이 호세아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서 언급되어진 이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급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내 아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것은 역사적인 적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 나온 것을 언급하는 것 이것이 역사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리적인 적용은 이집트에서 나오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언급이라는 것이에요. 예, 미래에 대한 언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지만 그것이 미래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갔다가 나오신 그것을 또한 언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 이 교회 시대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들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이 이집트는 영적으로 볼 때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을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적용하는 것, 또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 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역사적으로 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또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시대에 말하고 있는가, 또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든 적용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또한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나눔이 있을 때 곧 영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올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면 우리가 영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올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좀 잘못된 적용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적용을 볼 때 영적인 적용은 우리를 성경의 지식 이상으로 인격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길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적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적인 부분을 배우게 해주지만 영적인 적용은 하나님과 갖는 인격적인 관계를 배워가게 해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올바른 의도를 파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신 분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를 알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유명하죠.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아니요 그거 말고 악법도 법이다?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시절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 이런 참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너 자신을 알라 뭐 아니면 뭐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제 친구들하고 막 토론도 하고 정말 이분은 위대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소크라테스에서 배운단 말이죠. 뭐 공자를 또 그렇습니다. 공자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그 공자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정말 이 덕에 대해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소크라테스, 공자, 아 위대한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뭐 4대 성인이다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 뭐 소크라테스일 수도 좋고 공자도 좋고 뭐 맹자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를 공부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공부해보니까 이 사람이 한 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삶 이런 걸 보니까 너무나 참 위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오늘부터 소크라테스를 닮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이제부터 소크라테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소크라테스를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와의 어떤 그 사람 자체를 배워가는 것이고 그 사람과의 어떤 우리가 직접적인 교제를 하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배워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에서 소크라테스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그 사람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이것은 성경을 공부할 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것을 여기서 그치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 안에서 만나가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자체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에요. 부부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삶을 통해서 서로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은 서로 같이 살면서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래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길 원하시고 또 이러한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주시는 것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바로잡으시는 것도 의로 교육하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5년,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전혀 모른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되이 공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그것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책을 펴고 공부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으로 배우는 것, 그분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안에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역사적인 적용, 또 교리적인 적용, 또 영적인 적용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경을 참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때때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참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잘 배우고 또 지식 안에서 머물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과 늘 생명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